민수기 3장과 4장은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너무나 다정하고 친근하고 자상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엄하시면서도 엄미하시면서도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존재적인 두 측면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 둘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는 신의 초월성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은 높이 있고 인간은 감히 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분화되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저 높이 계신 신을 경배할 뿐이지 그가 주시는 은혜나 은총을 경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교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또 기독교 내의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회교도들과 같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 사회 속에 섞여 살지 못하고 세속 문화를 모두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버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예수님 당시의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쿰난 동굴 있는 데에서 사해 부근에 그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그런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신약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광야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상당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종교는 신의 내재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신들은 인간보다 덩치가 조금 더 크고 능력이 조금 더 많을 뿐 인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외도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 등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신들도 다 같이 합니다. 신들이 초월하고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신의 내재성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는 신이 죽었다고 하면서 소위 사신신학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이것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신이 죽었으니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초월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을 인간 사회 속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초월성 대신에 내재성만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해방신앙이나 민중신학자들은 지금은 뭐 이게 유행이 그 다 없어져 버렸어요.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젊은이들 사이에, 대학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 안의 청년들도 거기에 많이 경도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신의 초월성보다는 내재성, 인간 역사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반응하시는지 강조점을 너무 지나치게 두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그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을 연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런 학자들 외에는 별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 둘 중에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룹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심을 아울러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균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를 합니다. 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를 하게 될 텐데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 가장 친근한 이름 아닙니까? 아버지가 좀 무섭기도 하죠. 혼난 기억이 있는 자녀들은 평생 아버지가 좀 무섭죠. 그러나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평생 아버지가 제일 든든하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손 내밀 수 있으니까요. 이 주기도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부름으로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는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민수기 4장에 계속 이 세 아들의 자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인 고핫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치 이 장자와 같은 이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핫 자손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었고 아므람은 요게벳과의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3남매를 낳았기 때문에 고핫이 레위의 세 아들들 중에서도 장남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면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이 레위기처럼 민수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지파들 그 후손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고 또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아마 외과 의사들이나 설계사 이런 거 관련되신 분들은 레위기나 민수기를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을 도해를 해서 내용을 잘 도해를 할 수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림을 보듯이 무슨 인간의 해부도를 보듯이 이 조직을 짜서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평면적으로 그냥 계속 읽으면은 너무 그냥 숫자도 많고 말이지 이름도 많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무슨 이야기인가 이야기 어려울지 모릅니다만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이 민수기를 읽으면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들 지금 첫 번째 아들 게르손 자손 역할 그 다음에 고핫 자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다. 모세와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 뺀 고아 자손들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라리 자손들의 역할, 그들은 어떤 직무를 맡게 되었는지 대해서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을 시종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말씀,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제사장을 시종하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가장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는 제일 앞에 제사장 나가고, 그 다음에 지파는 유다 지파부터 나갔습니다.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 행군하는 지파 순서를 항상 그렇게 하게, 제일 선봉의 열두 지파 중에는 유다 지파가 서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멈추고 진영을 배설하게 되면은 이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 가까이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가장 가까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에 또 세 지파씩 열두 지파를 나누어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항상 회막 가장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회막 동쪽으로부터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차례로 회막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왜냐하면 회막 동쪽에는 회막 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회막 문이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 문으로 오실 것이고 출입하는 곳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회막 동쪽에는 항상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쳤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 자 고앗 자손들이 먼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지만 고앗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므라리 자손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는 회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둘째는 회막을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은 회막의 보호자와 운반자였습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서 회막을 보호하고, 제사장들이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수로서만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회막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 군인으로 인구조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한 60만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전 인구가 아니고 20세 이상 인구를 계수하였을 때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5절에 의하면 레위 지파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39절에 의하면 그 계수 결과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0세에서 50세까지가, 계수하기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다 계수했는데 그 가운데서 회막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30세에서 50세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그 인원이 8,58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회막을 보호하고 운반한 일을 전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대개 가셔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그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숫자가 39절 끝에 보면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43절에 보시면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만 2천 273명이라고 273명이 더 많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계수해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숫자가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가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다 죽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라고 율법이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레위지파 숫자를 세어보니까 39절에 2만 2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개월 이상. 2만 2천 명인데 전체 이스라엘은 2만 2천 730명이라고 그래서 730명에 대해서 레위지파를 바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속전을 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값을 속전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더 기쁜 뜻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회막 가장 가까운 데서 회막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조차도 함부로 회막을 훼손하거나 경솔히 행하면 경솔히 행하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은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도 아론은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중 셋째,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아들이 셋째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레위지파 사람, 제사장은 레위지파를 다스렸어요. 레위지파는 제사장의 시중을 들었지만 제사장은 레위지파를 지도하고 감독에 나갔습니다. 그 중에 이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책을 맡았다고 한 아까 둘째 아들 고아세 자손들을 다 굉장히 복잡하지 그죠? 근데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하여튼 그림 그리듯이 그리셔야 민수기를 앞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책을 맡았던 둘째 아들 고아세 자손을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지도하였고 넷째 아들은 그 나머지 그러니까 게르손과 무라리 두 자손들을 감독을 했습니다. 인원은 많았지만 그러나 고아시 더 엘라스연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고아자손을 감독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회막을 운반할 때는 각각 맡은 직무가 달랐습니다. 고아자손이 제일 중요한 것을 운반했는데 그들은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성막은 3분의 1이 지성소고 3분의 2가 성소입니다. 크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소 북쪽에는 떡상이 놓여져 있고 지난 주간에 설명을 우리 자세히 들었죠.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방위로 표시하면 북쪽이 됩니다. 그쪽이.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고 그게 이제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고 그 위쪽에 분향단이 있었고 왼쪽에 그러니까 방위로 하면은 남쪽입니다. 왼쪽에 순금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성소에는 이 세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와서 성막뜰에 있는 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수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 번제단입니다. 고아자손은 회막의 이런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운반용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아자손이라고 해도 성물을 함부로 싸거나 풀 수가 없었습니다. 성물을 포장하고 푸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고아 자손은 단지 어깨로 메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물은 고아 자손이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룩한 구별된 물건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4장 15절에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 전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성물이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울수록 거룩한 물건이 되고 이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생명을 잃을 만큼 구별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데 뭘 그렇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만져도 되고 보아도 되고 누구는 만지면 죽고 봐도 죽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전혀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 성경만 맴돌고 있게 되는 뿌리가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조차도 극도의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화를 면기 어려웠는데 일반 백성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렇고 한국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바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워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과 함께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교회들이 교회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바르고 든든한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